출애굽기 52번 메시지.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랑스런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율법을 주심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산에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된 곳에서 발생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젊었을 때 나는 율법을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조직 신학의 책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소극적인 인상이 내 생각뿐 아니라 전 존재에 새겨졌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나는 율법을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율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성경이 있는 율법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특히 출애굽기를 읽음으로써 점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 적극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십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의 지식에 따라 율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상황 안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랑스런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베푸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장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직접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주심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 1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접속사 그리고는 20장을 19장과 연결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을 그분의 산으로 인도하여 그분과 교통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산에서 그분 자신께로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고 그들이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바로 그곳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율법을 주시는 이런 광경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율법을 소극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었을 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념에 의하면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접촉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요한복음 1장에 의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음을 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0장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심은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방문하여 율법을 주실 때 200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산에 모였습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교통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친교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말씀하시며 대화하시며 친교하셨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그분의 소유, 곧 특별한 보물이 되고 그분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매우 적극적인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런 대화는 어떤 율법의 반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교통의 시간이었습니다. 20장 1절이 보여주듯이 십계명을 주심은 교통 안에 있는 이 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이 10장에 있는 것은 단지 계명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10장 1절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34장 28절에서 그 계명들은 심지어 십언이라고 불리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의 호흡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안에 그분의 요소를 전달해 줍니다. 20장 1절에 처음에 있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0장을 19장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장은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불리웁니다. 당신은 십계명이 십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들과 계명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명들은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분의 호흡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에게서 어떤 것을 내쉬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넣어주십니다. 십계명이 십언이라 불리운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가 다만 복종해야 하는 율법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들은 다만 신성한 법률의 반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열 개의 법, 곧 십계명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십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계명들이 단지 율법일 뿐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호흡이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들 안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며 40일을 보낸 체험을 이런 비단에서 상고해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소로 철저히 주입된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의 친교의 날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분이 자신 안에 주입되는 신성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합당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주입됨으로써 그의 얼굴이 빛났음을 말합니다. 모세가 돌판은 던져 깨뜨릴 수 있었지만 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받았던 주입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분과 친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입된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역할 때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처럼 주 안에 거한다면 포도나무의 생명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포도나무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의 생명을 살아낼 뿐입니다. 비록 이 노선을 따라 사역을 해왔지만 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계명과 매우 유사한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며 23절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원칙에 관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신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의 외적 행위일 뿐 아니라 내적 상태인 탐심에 관한 계명을 다룹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없지만 그분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의 모세의 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옮겨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입과 상호 거함의 결과 모세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옮겨 부어진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메시지 제목인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율법은 신성한 계명들의 열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다만 율법으로 간주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처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해야 하며 접촉해야 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입된 주님께 속한 것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철저히 주입되었다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산, 곧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본질로 주입되는 곳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만 계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로 간주해야 합니다.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이제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시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시편 기자들의 체험과 신약의 시므온과 안나의 체험을 상고해 봅시다. 시편 기자들. 시편에 의하면 기자들은 율법을 극도로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소극적인 것이라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기자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수년 동안 이 사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시편 강의에서 시편 1편에 있는 율법과 시편 2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율법을 경시했습니다. 나는 문자적인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이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표적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타내는 시편의 단락들을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함.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73편 25절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늘이나 땅에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시편 기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시편 43편 4절은 기자가 극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했는가를 보여주며 119편 2절과 10절은 기자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함.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기자의 갈망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비슷한 갈망이 84편 1절부터 7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구절들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거함에 달콤함에 감동됩니다.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갈망을 봅니다. 동일한 갈망이 91편 1절에 나타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문자적인 율법 외에 어떤 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요소로 조입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봄. 시편 27편 4절은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105편 4절에 동일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풍성이 주입됨. 또한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시편 5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마치 나무가 땅에서 풍성을 흡수하듯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 같았으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습니다. 감람나무처럼 그들은 자기 안에 주입된 풍성에 의해 자랐습니다. 시편 92편 13절과 14절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됨에 관한 네 방면을 봅니다. 첫째는 집에 심겼음이고, 둘째는 흥왕함이고, 셋째는 결실함이며, 넷째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함입니다. 이상의 항목들은 가르침이나 신학이 아니라 생명 공급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의 풍성으로 주입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심겨졌고 흥왕했고 결실했고 진액이 풍족했으며 빛이 청청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입을 통하여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체험은 원칙적으로 신약에 계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자신의 요소를 우리 안에 주입하시며 우리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우리 안으로 흡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살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시편 92편 10절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나는 신선한 기름과 연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기름은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기름과 연합되는 것은 신선한 영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율법을 배우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살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선한 영과 연합되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주입됨으로써 율법을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의 풍성을 누림. 시편 기자들은 또한 생명의 풍성을 누렸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시편 기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삼일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그분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 생명 공급의 근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추구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인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은 율법을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급받음. 더욱이 시편 기자들은 그분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급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두 요점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음을 봅니다. 분깃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성도의 분깃이라고 말한 골로새서 1장 12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취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우리는 이렇게 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구약의 시편 기자들의 체험은 원칙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체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재물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계속하여 119편 72절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19편 127절에서 기자는 계속하여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그분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금은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달콤함을 맛봄.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달콤함을 맛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한 맛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위에 거함. 또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전에 이른 아침에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으로 조입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율법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맛보고 바라고 묵상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맛보고 바라고 그분 위에 거해야 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은 전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성령의 계시가 있었으며 그들은 그 영으로 행했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렸으며 그분의 조입하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냈으며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과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인 율법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유대교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범주의 사람들인 유대교도들을 보기로 합시다. 율법이 시편 기자들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들의 손에 있을 때 율법은 소극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의하면 유대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에 의하면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대해 의무적이었고 교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마음이 있는 시편 기자들과 그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풍성했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도처럼 의무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소의 사울. 구원받기 전에 다소의 사울은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교도로서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고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유대교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 돌이켰을 때 이런 이유로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잘못 사용된 율법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과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원칙이 동일함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면 그분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주입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으로 주입되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과 일치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산 간증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구약 성도들의 누림이 신약 성도들의 누림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으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을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과 일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비단에서 출애굽기 20장을 읽는다면 이 장은 전혀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동안 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받은 말씀임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어떠하심에 일치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요소를 주입합니다. 시편 기자들과 유대교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추구했고 유대교도들은 하나님과 전혀 분리되어 율법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시편 기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연구가들은 주님을 위한 참된 마음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조직 신학을 형성하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경 연구가들이 오늘날의 유대교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유대교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또한 주님 자신을 떠나서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경을 읽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로 말씀 읽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호흡임을 깨닫는다면 율법이 하나님 자신의 표현임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몇몇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심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율법, 말씀, 호흡,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참된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조절될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율법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입니다. 성경과 분리되고 하나님 자신과 분리된 길 안에서 조직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호흡이며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죽은 문자로만 취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지식에는 열심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추구하지 않는 오늘날의 유대교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의 본질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런 추구자들인 오늘날의 시편 기자들이 될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나중에 다섯 계명이 처음에 다섯 계명과 다른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섯 계명은 다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의 다섯 계명은 사랑이 가득하고 친근함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주어졌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반대로 주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종되었던 상태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했음을 상기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처녀에게 구애하는 총각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사랑과 미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미워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친근함의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이 그분을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음과 안식일을 지킴에 대한 계명까지도 그런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주심에 관한 이 방면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처음의 다섯 계명이 사랑과 친근함의 분위기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율법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말씀 연구가들은 문자적인 율법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율법이 선포되었던 사랑의 분위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표현임을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까지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랑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과 친근함의 분위기 안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애의 이야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에 대한 뛰어난 예입니다. 친근함으로 가득한 분위기에서 쓰여진 이 책은 사랑의 책입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것을 간직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 안에 호흡해 넣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본질을 우리 안에 주입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입된 신성한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치되는 생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율법이요, 말씀이요, 호흡이요, 표현임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호흡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주입되며 자연히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치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며 그분의 살아있는 율법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기도로 충분히 읽는다면 이 구절들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옮겨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적셔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율법을 살아나타낼 것입니다. 유대교도들과는 딴판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편 기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열쇠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실로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과 표현에 일치하는 율법을 살아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안에 호흡해 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